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동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내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곁에서 일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할 때마다 좌절하거나 외면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보다 더 높은 주님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부활절 주일이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15장인데요.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15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창조도, 성령도, 부활도 다 믿지 않는 주제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이성적인 노력만으로 믿어진 것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믿음도 주님께서 부어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겨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지 마음속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는 부활을 잘 믿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활이 안 믿겨지셔서 오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활 믿기 어렵습니다. 당대 지성인이셨던 이어령 선생님께서 신앙 갖는데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제가 창조 안 믿어집니다. 성령 못 믿겠습니다. 성령하고 귀신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세 번째가 이 부활은 도대체 이건 도대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던 이어령 선생님께서 당신의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나을 수 없는 시력, 완전히 잃어버리는 시력을 조금이라도 되찾게 되면서 또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주제예요. 그러나 이걸 안 믿으면 신앙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끝났으면 예수님은 성인입니다. 그분이 무덤을 남겼으면 그냥 부처나 마호메트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것,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대충 내 믿고 싶은 것 이해되는 것만 믿으면 절대로 크리스천이 안 됩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조금 착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무슨 답을 얻는 것,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생명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게 있어야 죽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세상에 어떤 문제보다도 이 구원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여기서부터 결론이 나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은 그냥 한낱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종교는 위안을 줍니다. 종교는 나름대로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는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정도지 뭘 우리를 다른 인간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부활이, 이게 제가 오늘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안 믿기로 결심하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절대 안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을 오히려 의심해보라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의심해봐야 되는 주제다. 아, 다행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그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소망이 되고 천국 소망이 되어서 일평생 잘 믿고 가면 좋지요. 그러나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불신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이게 성경이 한 권 주어졌다고 해서 내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도 아닌데 이걸 믿어진다? 아니, 그렇게 이게 대충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중간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인가 아닌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지극히 반 기독교적이었던, 반 예수적이었던,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녔던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다른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는 철저한 사실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교 신봉자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냥 몸부림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증인들의 목록을 열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한 걸 봤다. 그리고 나처럼 팔삭둥이 같은 나한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여러분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 만난 사건이 신앙입니다. 예수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지적인 활동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게 양심적인 아주 솔직한 정직한 그런 고뇌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 오늘 보니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목록 가운데서 부활 봤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빠졌냐는 말이에요. 왜 빌라도에게 안 나타났습니까? 왜 가야바나 대제사장한테 안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면 더 쉬울 텐데. 그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부분이죠. 뭐 쓸데없는 뭐 여인들 몇 사람한테 나타나고 말이죠. 제자들한테 좀 나타나고 말이지. 그리고는 뭐 나 같은 사람한테 나타났다. 이게 지금 바울의 기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부활 논쟁이 아주 역사적인 논쟁들이 많습니다. 야 이거 500여 명의 일시에 나타났다는 게 집단 환각 현상 아니냐 이거? 시신을 갖다가 돌무덤에 앉혔더니 그 서늘한 곳에 있다가 깨어난 거 아니야? 시체 도적질 해간 거 아니야?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어쨌건 지금까지 예수님 시신은 못 찾았습니다. 시신은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결연하고 처연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나 그 느낌으로 끝났다면 우리 이제 슬픈 그리스도인으로 끝나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뛰고 춤추며 정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다가 속옷이 흘러내려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 아니었습니까? 우리 정말 부활을 믿으면 오늘 하루 종일 이게 뭐 설교 들을 것도 없어요. 춤을 춰도 마땅한 날이에요. 여러분은 뭐 지적인 사건으로만 이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고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래도 그 믿음을 어쩌지 못하는 게 여러분 이 부활 때문에 다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적어도 1차, 2차, 3차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안 믿어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데도 그 사람들은 누가 더 큰지를 노중에서 다투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부활한 현장을 처음 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어요. 가서 얘기했더니 베드로 야고보 뛰어와가지고 아 비었네 그러고 또 돌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쑥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게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이유가 무엇인지 확연히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죽 답답하면 죽은 나사로를 한번 살리셨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슨 나사로가 살아나서 뭐 살아나기는 어떻게 살아났자고 그러냐 그러는데 나사로가 여러분 아프고 병들었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전가를 보냈습니까? 안 갑니다. 죽을 때까지 안 가요. 예수님 일부러 안 갑니다. 죽어서 나을 때서 시신의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 그러고 오니까 마르다가 뭐 슬퍼서 울고 마리아가 난리가 났죠. 왜 조금 일찍 오셨으면 주님 살아날 텐데 왜 우리 오빠 죽고 나서야 오십니까? 죽고 나야 소망이 끊어지죠. 인간의 소망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신앙은 이게 전부예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매주에 한 번씩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가면 다 시신이 누워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죽음이 짓누르지 않아요.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죽지 아니하리 내가 이것을 믿느냐. 거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난 거예요. 정리가 끝난 겁니다. 뭐 이거 죽은 시신을 지금 돌에다가 돌무덤에 안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나서 돌문 옮겨라. 아니 지금 시신 냄새 나는데 그걸 옮기면 어떡합니까?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그러고는 그냥 냅다 소리를 지르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여튼 나왔답니다. 이래가지고 나왔든지 뭐 어디 나왔든지 뭐 이상하게 나왔겠죠. 한번 그 부분 읽어보세요. 43절 44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입니다. 120살을 살아도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살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와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안에 잉태될 때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할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 할 때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면 풀어놓아서 다니게 된다. 우리가 죽음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부족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모든 게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생명이 오면 부족하다는 데서부터 풀려나게 된단 말이에요. 죄에서 풀려나고 부족하다는 게 풀려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 뭘 소유했건 여러분들은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콩 한 쪽이 있어도 갈라먹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 있는 것 다 털어줘도 하나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집에 재산이 꽤 많은 분이었는데 예수 믿고 다 나눠주고 그냥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인도의 썬다 싱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데 여전히 제주 지리고 사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 잘 알고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내 재산 다 나눠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안 나눠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세지기 싫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이게 구원이고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정말 자유로울 거다. 죽음에서 자유로울 거다. 죽음을 안 볼 거다. 이런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갈 사람 매단됩니다. 매단돼. 정말 목사들 조심하세요. 저 같은 목사님 있다가 여러분들 같이 실종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17장 마태복음 10장 1절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휘어졌더라. 기절 초풍을 일어난 것이죠. 이걸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당황해 있다가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하나, 엘리야 하나, 모세 하나 여기서 초막 짓고 삽시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현실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현실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로 득식을 하는 곳이에요. 뭐 교양 있는 귀신, 멀쩡한 귀신, 아주 그냥 유혹적인 귀신, 별의별 귀신이 다 있죠. 들린 줄 알기나 합니까? 이런 해처럼 빛나는 빛을 바울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보게 된단 말이죠. 그가 보았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게 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즉 간증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지. 여보다 해보다 더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도 여러분 우리 보다가 저는 눈 상하게 된 게 애들하고 해보는 눈싸움하다 그랬어요. 그걸 뭐하러 지켜본다고 계속 째려보다가 눈만 뭐 상하고 말았는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왔기 때문에 사울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 집에 가서 눈을 뜨게 되지만 어쨌건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 이런 빛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그 이후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배신하거나 무슨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50에 하나 가만 매 태양 맞으면 죽도록 맞습니다. 살까지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섯 번 맞았습니다. 돌에 한 번 맞아서 루스트라에서는 죽은 줄 알고 시신을 밖에다 내다 버렸어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뭐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출세하려고 다수에서 소아시아의 교육도시입니다. 터키에 지금 있는 그 다수에서 집에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아들 좀 출세시킬 거라고 예루살렘 끌고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 넣어서 수석 입학시키고 수석 졸업시킨 아이 아닙니까? 예수 만나는 바람에 완전히 뭐 인생 다 구겨진 거죠. 가만히 있으면 성공이 보장되는데 죽을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조금 점잖게 사는 거 아닙니다. 무슨 교양 있는 무슨 뭐 종교인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생명,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의 빛, 그 빛인 자로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가 또 북한을 들어가요. 전도하러. 이 상상이 됩니까? 넘어오다가 남편 죽고 만삭의 여자가 출산해놓고 또 북한을 들어가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교양 있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부야 뭐 이부야 점잖은 손님이라고 손님이 아니라 점잖은 성도들하고 점잖게 얘기했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까칠한 분도 있고 뭐 또 젊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제발 좀 회의를 해봐라. 이 부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라. 부활을 좀 믿지 말아봐라. 안 믿기니까 주님 좀 나 믿게 해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적 실험을 좀 해봐라. 이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조시 맥도엘이라는 사람은 대학 시절에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친구들 도전을 받아서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적인 활동을 무지하게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문학적, 역사적, 철학적, 종교적 서적들을 통해서 부활을 그런 게 어딨냐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가 쓴 책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런 책을 썼어요. 영어로는 Evidence That Demands a Verdict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이후에 이 Verdict라는 시리즈를 쓰게 돼요. 어쨌건 그는 철저한 고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루 월리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벤허를 쓴 사람입니다. 벤허의 부제는 A Tale of Christ입니다. A Tale of Christ. 그리스도 얘기예요. 벤허라는 유대 귀족이 어떻게 재산 다 잃고 로마에 끌려갔다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쓴 거 아닙니까? 그도 또한 잉거솔이라는 사람하고 무신론 논쟁을 하다가 아니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지. 그게 부활이라는 게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일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도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다가 결국 탄생한 작품이 이 벤허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벤허. 1950년대 만들어진 영화죠. 우리 속에 기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루 월리스라는 사람. 그 사람 남북전쟁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변호사예요. 군인이기도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이성적인 지적인 노력의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들어서 잘 알겠지만 리 스트로벨이라는 작가예요.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조 전문 기자가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자였어요. 예. 그는 아내가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리 커뮤니티 철치에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토록 부부간에 어려움이 많고 갈등이 많고 논쟁이 많았는데 침묵 모드로 들어가는 아내의 평강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 이 아내를 잃었구나 빼앗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미워진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내 아내를 뺏어가나. 그래서 이 사람은 법조 기자답게 그 이후 2년 이상 동안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사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지무지하게 인터뷰를 하고 다녀요. 모든 신앙인들 중에 각 부문별로 정확한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학자, 생리학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심지어 로마의 처형만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십자가 처형이 어떤 이걸 가지고 오는지 다 조사를 한 끝에, 그는 드디어 부활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죠. 그는 이 이스터,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왜 합리적이고 합당한 결론인지, 왜 사실인지를 이렇게 검증하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그렇게 내놓은 책이. 이게 법조 기자라는 건 The Case, 사건을 뜻하기 때문에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The Case for Jesus, 예수 사건이 첫 번째 나온 책입니다. 우리한테는 예수는 역사다 이런 이름으로 번역이 됐지만 정확한 예수 사건, 예수 케이스예요. 두 번째 책은 The Case for Faith, 믿음 사건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세 번째 The Case for Creation, 창조 사건이라는 책으로 사건 시리즈로 법조 기자답게 쓴 거죠. 근데 한 권 한 권이 다 정말 대단히 역작이에요. 기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게 머리 든 건 많은데 죽어도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한테 그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Jesus, 예수 사건 그거 한 것만 선물해도 여러분들 큰 전도의 능력이 생길 줄로 믿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이스터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네 가지 E로 이스터가 E니까 네 가지 E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E는 영어 다 알아듣죠? 웬만한 거는. 첫 번째 E는 execution입니다. execution. 처형되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확실한 죽음인가 아닌가를 놓고 굉장히 많은 이게 자료를 검토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대 처형을 연구하던 학자들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처형한 연구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고 살아낸 사람 없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릴 때는 거의 빈사 상태로 달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 하루 이틀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확인하느라고 창을 찔러본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창을 찌를 때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제 물이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물만. 어쨌건 예수님이 부활하기를 부활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소생이 아니라 이렇게 까무러쳤다가 다시 일어난 게 아니라면 확실히 죽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확실히 죽었다는 것. 그래서 first E는 execution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second E는 early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early. 초기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입소문처럼 빨리 퍼져나간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가 죽은 지 400년 이후에 전기 두 개가 나옵니다.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은 즉시 기록이 남기기 시작한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이 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550명 가까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증인들은 다 초기 증인입니다. Early eyewitness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한 3, 400년 있다가 일어나면은 이게 각색이 되고 헛소문이 붙고 이래서 진실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워지게 되지만 초기에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없을 때는 그에 오랫동안 그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지속될 수 없다는 뜻을 말해요.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자료는 성경 이외만에도 예, 일곱 가지 이상의 성경 외적 증거를 수집한 사람이에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뭐 요세푸스 유대 사가의 증거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복음서만 하더라도 아홉 번 증거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early 초기에 이 모든 증거들은 분명한 증거로 기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 이 사람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정말 열심히도 조사했구나, 예,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E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빈 무덤이 empty tomb이에요. empty tomb, empty tomb. 예, 오늘 우리가 뭐 아침에도 잠깐 말씀도 나눴지만은 무덤이 비었다는 것. 어제 토요일날 우리가 사실 이번 이 부활절 설교는 고난주간 한 주간 내 예수님의 자리라는 주제를 묵상해왔던 것의 이게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런 자리에 왔다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자리를 지켜보라고 눈여겨보라고 그 자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가 끝내 어떤 자리에서 끝이 나는지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잘 아는 대로 그분은 인간이 더 낮아질 수 없는 인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더라도 그보다 낮을 수 없는 자리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세레트라는 게 그 당시에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나 적어도 율법학자나 어느 누구도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마음이 심령이 괴롭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낮은 유대인들, 지극히 천박하다고 보여지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갔죠. 그런데 요란 세레트는 아주 낮은 곳입니다. 그분은 또한 낮은 곳으로 가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세례를 받으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분은 낮은 곳, 어두운 곳, 외로운 곳, 힘든 곳,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세 가지 받고 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그러면 여러분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갔어요. 그분은 이방의 빛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외딴 곳, 외딴 지방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주목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것도 아주 변두리로 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변방에서 울린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누가 지나갑니까? 원수로 여기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그분은 왜 가게 됩니까? 예. 아무도 안 가니까. 거기는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복음과 예배를 전하고 그리고 이틀 동안 부흥회를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는 끝내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를 치러 올라간 겁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장소로 십자가를 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가장 끔찍한 자리, 가장 두려운 자리에서 공생애를 매듭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 첫날 빈 무덤으로 발견되죠. 그래서 지금 이 리스트로벨은 그 empty tomb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체 도적설, 무슨 뭐 소생설, 환생설, 환영설, 별의별 설이 있지만은 가장 그 시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사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오히려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시체가 없어졌냐라고 비난하고 로마 군병을 처형하게 되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말을 의심하게 되고 말이죠. 저들이 가져가고 나서 이렇게 할 거다.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오히려 입증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또 하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지만 이 eyewitness, 초기 증인들이야말로 부활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순교의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위해서, 거짓을 위해서, 환상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누가 자기 목숨을 겁니까? 진리를 위해서도 목숨 걸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꿈을 꾸고 뭐 꿈에 봤다고 여러분 목숨 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수많은 선교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여러분 일본에서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는지 모릅니다. 정말 유황불 같은 곳에 끌어넣는 곳에 애들도 뛰어들어서 죽기를 결심하고 그런 순교의 역사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순교자들이야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 증인의 행렬은 지금까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증인들이야말로 여러분들 다 순교했습니다. 열두 제자 순교했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면 누가 그 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겠어요. 그래서 부활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리스트로벨은 법조 전문 기자를 사임하고 그리고 신학을 한 뒤에 윌로크리 커뮤니티 처치에서 빌 하베스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다가 저 캘리포니아 쪽으로 옮겨서 단독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 후에도 많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말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전도자가 되고 했던 것이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하고 싶은 부활 논쟁이 있는데 그 부활 논쟁은 우리 역사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하고 게리 하브마스라는 사람하고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둘이 토론한 거예요. 앤토니 플루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맡았던 형사사건 245건을 연전연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상 무신론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였죠. 권위자였고. 근데 앤토니 플루는 또 철학자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정말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과하고 소크라테스 클럽이라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토론을 일삼았던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오랜 논쟁 내용이어서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그분은 중요한 건 예수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는 본인이 모든 걸 다 조사해보고 나서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냥 뭐 아주 제목은 There is God, 하나님 계신다. 그런 걸 쓴 게. 그 사람이 신을 믿었다는 게 AP통신에 갑자기 뉴스로 속보로 전해질 정도였어요. 2004년 12월 9일 날 AP통신은 앤트니 플루가 유신론을 선언했다고 대대적으로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런 2007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2010년에 3년 뒤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하면서 목표지향적이고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해내는 만족스러운 대안은 무한한 지성을 갖춘 정신 하나뿐이다. 저는 이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나도 쉽지 않은데 저는 제 식대로 쉽게 설명합니다. 필멸의 존재는 불멸의 존재 없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지적 무한한 지적 능력을 갖지 않으면 이런 지적인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명을 누가 이 땅에 존재케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증가하는 그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앤토니 블루는 나중에 게리 하브마스에게 이런 솔직한 심정을 말합니다. 결국은 내가 무신론을 편 이유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고 싶지 않다는 전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무신론을 고집하는 거예요. 논리가 닿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의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 그리고는 끝까지 마치 믿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는 상대에게 구애하듯 사랑을 호소하는 그런 심정으로 공생애를 마치시는 것이죠. 예.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모든 지성들이 여전히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로 갈라져서 또한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활만은 믿지 않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은 시대에 이 부활은 여전히 일종의 신화와도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적 주류 자유주의 신학 앞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들만큼 공부를 했습니까? 책을 읽기를 했습니까? 책을 쓰기를 했습니까?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긴 것은 논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때 그리고 끝까지 죄 있는 자의 자리에 대신 죽을 때 결국은 그들의 아성, 고집, 교만, 자만이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끝까지 교만하겠고 끝까지 자만하겠고 끝까지 오만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의 빚으로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의 힘이 결국은 무신론자의 그 강팍한 심경도 녹여내릴 줄로 믿으시고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주변에 여러분 예수님 다 필요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없어서 다 생긴 문제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예요. 생명이 없어서 부족함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무슨 많은 불안증, 그토록 많은 무슨 갈등,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생명 부재 현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요새 불안해서 이렇게 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신 질환에 해당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엄청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갇혀서 때로는 신학의 발목이 잡혀서 때로는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반교회주의자들 때문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는 복음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마음으로 정말 이 생명 다하는 기간까지 복음 전하다가 가기를 결단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끝까지 주의 말씀 증거하다가 이 생명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살아서 숨쉬는 동안 주님을 호흡하게 하시고 호흡한 주님 누군가에게 선물로 전해주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정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가 내 말씀을 기억하게 할 것이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나 있는 하나님의 보좌 곁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의 말씀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일평생 주를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알거나 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길 되게 하시고, 내가 다 이해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납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폭이 넓은 인생 되게 하시고 너그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춤을 추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없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쟤들 참 때로는 힘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갈등하고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를 찾아가시면서 보여주셨고, 또 수치를 겪으면서 보여주셨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초대받게 될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정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버리시고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듯, 우리도 어딘가에 가서 우리 자신을 허물어버리고 누군가와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는 인생, 정리된 인생으로 이 죽음의 덫, 죽음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완주케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만 갈 수 있는 그곳 아버지의 나라에 정말 흰옷 입은 백성으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초청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 생명을 가진 자 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죽음의 덫에 걸려서 신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죽음으로부터 풀려난 자유함을 누리며 선포하며 살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부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며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의 생에 살기를 원하는 이제는 고기 속인 참된 믿음의 은혜의 성령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